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전 세계 181개 나라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숫자는 101만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5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석 달 남짓 만에 전 세계 인구 중 10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 수는 최근 50만 명을 넘은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이탈리아는 11만 5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만 3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스페인도 11만 2천 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이 8만 명이 넘은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 스위스, 터키, 벨기에 등 유럽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호흡기 제조업체들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부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너럴 일렉트릭, 힐롱 홀딩스, 메트로토닉, 레즈메드, 로열필립스 등 6개 기업이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으로 인공호흡기를 빠르게 생산해 이 전역에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도 권고했습니다. 또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건강도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전체 환자가 24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6천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새 3만 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오도로 루즈벨트호 함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방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격 해임됐습니다. 토마스 모돌리 미 해군 장관 대행은 어제 성명에서 크루지오 함장이 국방부에 보낸 SOS 서한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루지오 함장이 사전 협의 없이 내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등 지휘 계통을 벗어나 수십여 명의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크루지오 함장이 루스벨트호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크루지오 함장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신조원 5천 명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괌에 정착 중인 루스벨트호 승조원 114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오산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 중인 미국인 근로자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현재 부대 밖에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캠프 험프리스와 대구 캠프 캐롤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오산기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전 세계 외교관들에게 중국 입국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화초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주재 외교관 중 일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어제 신규 확진자 31명이며 무증상 감염자는 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환자는 8만 2천여 명이며 이 중 3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후생노동성과 각 지자체의 집계를 종합한 결과 오늘 0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2,7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63명이 숨졌습니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다는 북한의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일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의 평양 시내 모든 상점과 식당 방문을 다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제재 하에서도 인도주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다는 북한의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영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ut I can tell you that is an impossible claim based on all of the intel that we have seen.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VOA와 CNN 두 언론사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모든 정보를 근거로 볼 때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보원과 방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reveal our sources and methods. That is untrue. How many? I couldn't tell you.
북한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지난 30일간의 행동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월부터 3월 초까지 약 30일 동안 북한군이 봉쇄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 등에서 매우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월 13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발병 사례가 있다고 꽤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지난 1월 말 북중 국경을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자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 같은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look, this has been about a 4 or 5 year plan by North Korea to develop solid fuel missile capability with increased accuracy.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정확도가 높아진 고체 연료 추진 방식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4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 같은 미사일 역량을 완성해 완벽한 작전 수행 가능 상태로 실전 배치한다면 한국과 다른 영내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모든 무급 휴직 근로자들에게 끼칠 충격을 형용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협의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 내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악한 수용소 환경이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2일 북한의 열악한 수용소 실태를 지적하며 수감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날 종교적 소수 집단에 미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주제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용소 수감자 숫자는 매우 높고 우리는 그들의 강제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심하게 노출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을 총칭해 불행히도 이런 수용소 일부는 수감자들을 매우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가두고 있고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죽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종교적 관습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부들에 의해 용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브라운백 대사의 북한과 관련한 발언은 중국과 이란 등의 수용소 실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 수용소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 끔찍한 환경에서 탈출한 사람들, 즉 탈북민들의 목격담 등 개인들의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수감자들로 붐비는 상황에 있는 어떤 수용소라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쉽게 퍼지는지 또 매우 힘든 증상에 처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듀오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의 평양시내 모든 상점과 식당 방문을 다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일부 상점 방문만 허용했던 조치를 완화한 겁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일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의 움직임을 규제했던 정책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외무성 산하 의전 부서가 이날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평양사무소에 이런 내용의 외교 공안을 전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공안에는 외국인들이 평양 내 모든 상점과 식당, 통일거리의 중앙시장 등을 방문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의 국가 비상 방역 체제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 등 평양 내 모든 기관과 장소에 적용되는 방역 규칙을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사관 측은 이번 조치로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평양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 외국인 격리자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이 격리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조선중앙방송이 2월 말 현재 380명의 외국인이 격리됐다고 보도한 데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강도 높은 이동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교 공관 직원들의 입출국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외교관들이 대사 관저와 평양의 외교관 구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하는 등 이동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평양 시내 호텔, 상점, 그리고 식당, 통일거리 시장 대동강 외교관 클럽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어 2월 중순에는 15일이었던 격리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면서 외국인들에게도 이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2일 증상이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 만에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이동 제한 규제도 점차 완화했습니다. 평양 내 대성 낙원 백화점, 대동강 외교관 클럽 등이 다시 영업을 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 한 예입니다. 다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특별 조치에 따르면 평양 내 이동은 여전히 제한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가 해제됐어도 북한 당국자들과의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상적인 외교활동이 여전히 어렵다고 대사관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나라는 대사관이나 평양사무소 인력 전원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외무부는 북한 당국의 여행 제한과 격리에 대응해 3월 초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원 전원을 철수했습니다. 또 스위스와 프랑스 외교부도 평양 주재 개발협력청 사무소와 협력사무소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두 나라는 VOA에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이 사무소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UN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엇갈리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핵확산 반대 지원단체인 플로셰어스 펀드의 존 칼 베이커 핵분야 담당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추구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커 책임자는 최근 군사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으로 북한 내 보건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은 실패한 전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살인적인 유행병 앞에서도 그런 전략을 고수하는 건 최대 압박이 단순히 고집스러운 적수를 굴복하게 만들려는 도구가 아닌 그 이상이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책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의료 지원이 도달하는 것을 막는 건 미국인들의 삶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미국인들도 최대 압박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슬의 브라이언 오틀 개건 연구원은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양분화 논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제재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나라가 제재를 받고 있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질병의 고통을 겪게 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상황을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한해 송금액 상한선을 없애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량이나 의약품, 인도주의 지원에는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제재로 인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고성능 의료장비 등과 관련해선 미국이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요청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이 유감스럽게도 외교적, 인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시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의 존 데일 그로버 한국 담당 연구원은 외교 전문 잡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 인도주의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노력에도 유엔 제재위원회에 면제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로버 연구원은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통제 가능 범위에 들어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보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제재 하에서도 인도주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25항에는 인도주의 활동에 관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관련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으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안별로 제재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호단체 등은 지원 물자에 제재 품목이 포함된 경우 제재 면제 승인을 얻은 뒤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Those are not sanctioned anywhere at any time that I'm aware of. 단체들이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선 지원 물품 내역, 수량, 관련자 명단, 또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을 명시한 서류를 대북 제재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원 합의 방식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리처드 블루위트 유엔 상주대표는 VOA에 이런 이유로 초창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 see that it's a consensus committee, so all members of the committee have to approve the exemption.
인도주의 활동 범위 등에 대한 회원국의 다른 견해가 면제 승인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북제재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제재 면제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90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는 신청 이후 5일에서 10일 사이 승인이 완료되는 등 절차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대북제재위 회원국들이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을 이해하면서 관련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exemption process is currently very efficient.
실례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유엔으로부터 처음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나흘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하거나 지원 물품에 미국 제품이 포함될 경우엔 절차가 좀 더 복잡합니다. 먼저 지원 물자 중 식품과 약품을 제외한 미국산 제품이 포함될 경우 해당 단체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방역에 필수적인 안면 마스크, 인공호흡기, 주사기 바늘, 개인 보호 장비 등도 의약품으로 간주하지 않아 허가 대상이 됩니다. 또 미국 단체가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거나 북한 정부 당국과 관련 협력 약정을 맺기 위해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이런 절차의 복잡함과 긴 소요 시간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대북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 측은 자신들의 가장 최근 대북 사업의 경우 1919년 3월 재무부에 승인을 요청한 뒤 12월에야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다니엘 워츠 국장은 재무부의 허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개별 사업마다 허가를 받아야 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신청 이후 승인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미국 단체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국제적인 지원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며 이 기구들의 지원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준비와 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관심 있는 비정부기구나 자선단체들의 특정 면허 신청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VOA에 전해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지원과 관련된 송금, 물품 조달, 운송업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점도 제재의 간접적 여파로 지적됐습니다. 유엔의 금융제재와 각국의 독자제재, 특히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관도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과 민간업자들이 위반 사안이 아니어도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꺼린다는 겁니다. 한편 현재는 북한 정부의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제재 면제를 받은 의료 장비 등 인도주의 물품조차 북한 반입이 어려워졌고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지원 물품에 대한 수령, 분배, 모니터 활동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민간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바꿔 한국의 지원에 호응하려는 신호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민간단체 한 곳에 대북 지원 신청을 지난달 31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물품은 1억 원, 미화로 약 8만 1000달러 상당의 손소독제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재원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한국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별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선 북한 측과의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구체적인 물자 확보와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반출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는 이런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겁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분배 투명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체명이나 반출 경로, 시기에 대해선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비공개를 원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서너 곳의 또 다른 민간단체가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을 준비하고 통일부에 문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의 이번 승인 결정을 계기로 한국 측의 대북 방역 지원이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강력한 방역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국제기구 등에 지원 요청을 했을 뿐 한국에는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협력이 필요하지만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으로부터 당국 차원의 지원 요청이 없는 데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입장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민간 차원의 대북 방역 지원에 대해선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북 지원 사업에 관여했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VOA에 남북 민간협력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북한은 해외 한인이나 해외 민간단체가 중간에 낀 형태로 한국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에 응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통일부의 이번 승인이 북한이 마음을 열었다는 신호로 보기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이 속한 단체도 북한 측에 지원받을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KDB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인 김영희 박사는 북한은 현 상황에서 한국 측의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을 수용하면 향후 남북관계에서 한국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대북지원단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도 한국 정부의 간접지원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이런 지원, 협력,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건의료에 관한 이게 꼭 지금 현 상황에서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격리된 인원이 500여 명 수준이며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지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 규모가 2,280여 명이라며 전국 차원의 격리자 수를 처음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일랜드의 비정부 기구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북한에 온실과 유생시설을 건설하고 식품 가공 기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일 아일랜드의 국제인도주의 단체 컨선 월드와이드가 북한에 제공할 약 22만 5천 유로, 미화 25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유엔 제재 아일랜드 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며 컨선 월드와이드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조달과 수입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대표부는 지난달 24일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위원회는 이번 달 1일자로 승인했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컨선 월드와이드가 제재 면제를 요청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식량과 영양 안보 강화, 식수와 위생 환경 개선,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술 적용 확대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에 따라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이 지원한 7만 6천 유로, 미화 8만 4천 달러는 북한의 임산부와 노인, 장애인, 5세 미만 아동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공식품을 배급하기 위해 식품 가공기계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울러 채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을 건설하고 지역 내 노후화된 온실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이 지원한 13만 1천 유로, 약 미화 14만 4천 달러는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화장실을 건설하고 손을 씻는 공간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식수원을 보호하고 물 공급의 양과 질을 늘리기 위한 공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약 1만 6천 유로, 미화 1만 8천 달러는 취약 가구의 채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 빗물을 활용한 소규모 가정용 온실 건설과 학교 내 위생시설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달 1일부터 발효된 컨선 월드와이드의 제재 면제는 10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1998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물과 공중위생, 개인위생, 지속 가능한 농업, 관계수로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전 세계 유행병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북 간 협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과거 유엔 대사와 하원의원을 지내면서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던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은 미북 양측이 소프트 외교를 보여줄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실태를 공개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 제안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꽉 막힌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어떤 구체적 방안이 있을까요?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is not in good shape. They're barely talking. There are no nuclear negotiations.
현재 미북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문을 열고 신뢰를 구축할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도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양국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교착 상태인 미북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움을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것을 기반으로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선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분명 북한에도 타격을 줄 겁니다. 이와 관련한 미북 간 협력 부분을 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역내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번 계기가 핵 협상의 점프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발병 사례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Look, they did initially take strong steps, but every country in the world is affected. They're on a border with China. You know, they lack medical supplies. They lack some of this.
확진자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북한은 초기에 큰 조치들에 나섰지만 현재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영향권에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보건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인 의약품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식량 공급망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북한은 일찌감치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미북 간 협력은 어떤 그림인가요?
Should be an exchange of scientists, of possibly career diplomats, of disease experts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 혹은 세계 보건기구의 외교 경험이 있는 전염병 전문의를 북한 측과 교환하는 방식 등입니다. 미국에도 부족 현상을 보이는 마스크 등 개인 보호용품, 산소호흡기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을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수화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이런 미국의 역할은 호의가 아닌 인도적 지원 협력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지원 제안에 묵묵부답입니다. 수십 년 북한을 도와온 미국 내 지원단체들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어 구호단체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They're secretive. That's their society. You know, they need to change. This is in the interest of their people. And I have no evidence.
이제 북한은 비밀스러운 그들의 사회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비껴갈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내부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구호단체, 각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인도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리처드슨 재단도 북한이 원한다면 도울 겁니다. 북한은 여러 해 폭설과 화재 발생 시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식량, 의약품, 제설기,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을 북한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도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은 북한 쪽에 있는 겁니다. 북한은 반드시 이 같은 공동 노력 제안에 화답해야 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Well, I would say that I'm not advocating for full sanctions relief. I'm just saying that there should be some
완전한 제재 해제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식량과 의약품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 전 세계 바이러스가 창궐한 특수한 시기에는 이외에 지원돼야 하는 물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특별한 제재 완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전문가와 그리고 정책 이반자들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번 완화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I'm not asking for full sanctions relief. I'm concerned about the missile test that North Korea does, the hostility.
대북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 적대적인 행동을 우려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쩌면 미북 간 소위 소프트 외교를 보여줄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지원 요청이 선의의 제스처가 돼서 핵 협상을 재개할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빌 리차드슨 전 주지사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된 미북 관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속에서도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 확인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BPAA의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 제니 진 박사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획에 따라 유해 감식과 서류 검증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해 신원 확인 속도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DPAA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감식을 전담하고 있는 진 박사는 2018년 7월 북한으로부터 상자 55개 분량의 미군 유해를 돌려받을 당시 북한과의 송환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미 정부 여러 부처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DPA는 어떤 상황입니까? 뭐 감식 절차라든지 작업 시간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희도 지난주부터 재택근무 절반, 그다음 출근을 절반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지난주 화요일부터는 100% 재택근무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재택근무 체제가 됐다면은 실험실 출입을 아무래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그 연속성이나 혹은 뭐 감식 속도 면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식을 하기 위해서는 유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유해를 볼 수 없으면 감식 속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미리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요. 유해를 직접 보고 해야 되는 일들을 우선순위로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택근무를 하면서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신원 확인을 할 때 뼈를 보는 게 기본이 되지만 그 이후에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택근무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별 지장 없이 잘 진행 중입니다.
네, 장애가 없다. 신원 확인 뭐 효율성이나 속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군요.
오히려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밀린 서류 확인까지 한꺼번에 쭉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그 효율이 더 증가해서요. 그동안 밀렸던 신원 확인까지 한꺼번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해 신원 확인 프로젝트별로 성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18년 중반에 북한에서 송환됐던 유교 참전 미군 유해 55구에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송환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서 그동안 몇 명의 신원이 확인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은 총 44분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숫자는 사실 작년 11월의 숫자나 지금이나 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원 확인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신원 확인 나간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원 확인이 훨씬 쉬웠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먼저 신원 확인 다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몇 달 안에 또 55개 상자에서 온 유해들 중에서 많은 신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5개 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편의상 뭐 55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게 반드시 55명의 유해라는 뜻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55개의 상자를 북한에서 받아왔는데요. 네. 저희가 2018년 여름에 원산에서 이 유해를 돌려받을 때 그 당시에 북한군들이 저희에게 또 그렇게 실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55개의 상자지만 반드시 55명이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90년대에 송환받았던 유해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네. 이전에 북한에서 받은 유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뼈가 아닐 뿐더러 이 지역 저 지역에서 흩어진 뼈를 섞어 한 구로 넘기고 해서 좀 이상하다 이런 대화를 박사님과 나눈 기억이 있어서요.
저희가 90년대에 북한에서 유해를 받았을 때 보면 그 한 상자마다 이 유해가 어디에서 왔다 이런 표시를 항상 해줬어요. 그거는 2018년에 받은 유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서 발굴한 유해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96년부터 2005년까지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발굴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 기관으로 들어오는 미군 유해들이 좀 여러 군데 나뉘어서 섞여 있는 적을 저희가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저희가 유해를 발굴하러 들어가서 이제 가지고 온 유해들이 그 중에서 일부는 이미 북한에서 90년대 초반에 저희에게 송환한 유해들과 같은 사람의 유해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묻혀 있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감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나 인류학적 증거나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한 사람의 유해가 맞는데 뭐 예를 들어 다리뼈와 팔뼈가 10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감식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른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의 그 뼈가 같이 섞여 있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아마 저희 생각에 제가 추정해 보기로는 그 유해 상태로 봤을 때 전쟁 이후에 직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해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 저희가 발굴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해가 어디선가 묻혀 있다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생각엔 아마 어딘가에 유해들을 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발굴을 나갔을 때 혹은 유해를 송환해야 될 때 북한에서 그쪽에 갔다 다시 묻었을 수도 있고 그 유해들의 일부를 또 저희에게 송환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유해들이 섞이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뭐 수십 년째 벌이고 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전부 통계를 낸다면 몇 명의 성과를 냈습니까?
저희가 전쟁 후에 실종됐던 분들 지금까지 신원 확인은 총 558명이 됐습니다.
네. 진 박사님 하면 원래 K28로 불리는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90년대에 북한이 유해를 208개 상자죠. 여기 담아서 미국에 전달을 하면서 시작된 그 감식 프로젝트를 상당히 오랫동안 주도를 하셨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저희가 송환을 받은 유해들인데 지금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신원 확인을 못하고 있는 유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30년 전에 받은 유해지만 그 유해들 중에서 아직까지 신원 확인이 안 된 유해들을 모아보면 208개 상자 중에서 한 100상자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유해들은 뭐 DNA 추출이 어려운 뼈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DNA는 결과가 나왔지만 유가족 매치가 안 되는 유해들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신원 확인을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유가족을 찾아야 되는 경우는 또 계속해서 유가족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DNA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다시 DNA 검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죠.
네. K-08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게 2011년이 맞죠?
네.
네. 벌써 뭐 9년 전 일이 됐는데 그때도 뭐 DNA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감식 속도를 높였다 이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이런 기술 진전은 계속 이루어져 왔죠?
네, 그렇죠. 기술 진전 측면에서는 일단 DNA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DNA 기술이 뭐 범죄 현장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DNA 기술은 굉장히 좋아요. 쓰기가 편하고 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루는 유해들은 70년 이상 된 유해들이다 보니까 DNA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DNA 기술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해서 신원 확인의 그 속도를 조금 더 높이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렇게 신원 확인 속도가 올라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제가 558구 신원 확인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364구가 2012년 이후에 신원 확인이 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65%가 2012년 이후에 신원 확인이 됐는데 그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데는 그런 유전자 분석 기법의 발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점, 유가족 시료를 좀 더 많이 확보했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저희가 신원 확인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동안 미국 이외에 추가 송환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는데 지금 뭐 두 나라 관계나 대화가 워낙 그 여의치 않기 때문에 추가 발굴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뭐 이를 위한 미국 당국 간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한 측에서 저희가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제니 진 박사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과 성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뒤바뀐 일상에 적응하느라 적잖은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거의 대부분 주 정부가 이동 제한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3억 3천만 명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발이 묶인 상태에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미국인이 많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일상이 뒤바뀐 탈북민들의 유일한 창고인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주 전체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30, 40대 탈북 여성들의 페이스북. 사진과 함께 짧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쓰고 매장에 나온 한 여성은 휴지, 물 등이 동이 났다면서 텅 빈 진열대 사진을 올렸습니다. 프리랜서 전문직인 40대 여성은 자신이 일했던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미국인들이 우려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탈북민 남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님을 위한 세정제를 누가 가져갔다면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올리며 다양한 내용으로 외부와 소통하던 미국 내 탈북민들의 소셜미디어는 코로나 사태에 얽힌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데보라 최 씨의 페이스북에는 자녀들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생님이 방문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있는 상황에 있을 때도 서로 도와주려고 서로 이렇게 막 챙겨주고 또 그런 데서 또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또 감동하고 사진 찍어주고 있는 중에 애들 아들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애들 좋아하는 뭐 캔디, 뭐 부지대까지 해가지고 선생님들 마음을 다 담아서 멘트지간이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이렇게 선물 받은 것처럼 과제를 받았을 뿐인데 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집에까지 다 일일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막 이런 따뜻함을 느끼고 감동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이겨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뿐이 아니고 같이 서로 이겨내고.
사진은 대문 앞에 앉은 미국인 여교사 뒤로 데보라 씨의 자녀가 웃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엄마와 선생님 역할까지 하고 있는 데보라 씨는 개인 사업자로서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2월부터 이어진 수익 감소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기에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리치몬드 버지니아 베테랑스 병원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피아 린 씨도 식당 영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수익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며 걱정했습니다.
몽짱 그 도시락을 싸는 게 많고 대체로 지금은 또 수시는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좀 내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내상이 그냥 한 배로 떨어졌어요. 배로 정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소피아 씨는 지금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꿈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태가 해를 넘길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 종사자인 탈북 남성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다가 아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손님들 캔슬하고 해서 그냥 좀 지어만 있어요. 뭐 회사가 뭐 내가 뭐 그냥 이제 그런 데다가 내가 다 알아서 전화해서 뭐 이런 걸 해야죠. 뭐. 네, 빨리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야죠. 뭐. 그러면 뭐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이 여행사라는 비즈니스가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여러 이제 곳에서 이제 이동이 다 제한이 없어야 이제 제조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뭐 다 이제 모두 집에만 있었던 거니까 뭐 식당이나 뭐 이런 요식업계 같은 것도 뭐 배달 서비스라도 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건 아예 손님들 자체가 뭐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없고 뭐 올 수도 없고 하니까 다 캔슬하고.
이 남성은 병행하고 있던 집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모두 취소됐다면서 현재 주식을 팔아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미국 회사와 올해로 7년째 계약을 유지하며 장판을 까는 바오로 김 씨는 완공됐지만 입주 전인 새 집에서 단 둘이 일하는 작업 특성상 이번 사태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예, 저희들은 뭐 지장이 없는데 여기도 주변 회사가 뭐 다 계시고 와서 그냥 헬프 한 명 서고 있어요. 경찰이 이제 일한다고 단속하면 그 정의를 보이면 우리 회사는 괜찮다고.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보이면 이동 제한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 노동부에서 경제학자로 일하는 30대 남성도 주 업무가 분석 연구인 만큼 재택근무로 대체됐을 뿐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치과 보조사로 일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탈북민 아내는 직장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등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지인들에게 연락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 서로 도우며 위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에 걸쳐있는 대규모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현재 8명에서 10여 명, 엘라베마 몽고머리에서 거주하는 40대 탈북 여성 줄리 씨는 지난 3월 말 일주일의 비상 유급 휴가를 마치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공장 내 확진자가 발생해 4월 1일이었던 출근 날짜가 13일로 늦춰졌고 다시 출근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유급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출근해도 확진자들이 나온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꺼림칙하다고 말하는 줄리 씨는 한국에서 오기로 돼 있던 마스크도 항공편 결항으로 받을 수가 없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줄리 씨는 엘라베마 몽고메리 씨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다면서 전염병으로 망가진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일본식 초밥 요리사로 일하는 저스틴 김 씨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에서 빗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스틴 씨에게는 이번 사태가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는 9월 결혼식을 앞두고 최근 수십 장의 청첩장을 지인들에게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저스틴 씨의 청첩장에는 그가 반지를 끼워줬어요 라는 약혼녀의 메시지와 그녀가 나의 청혼에 네라고 말했어요 라고 적은 노트를 애교 있게 들고 있는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22년 4월 3일.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합니다. 러시아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하루 전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레닌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지해왔던 스탈린을 초대 서기장으로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2년 뒤 레닌이 사망하자 최대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이어 피해 숙청을 감행해 1936년부터 3년에 걸쳐 당 중앙위원 139명 가운데 100여 명을 총살하고 대의원 2천여 명 가운데 1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스탈린은 또한 공산당의 선전 매체를 동원해 자신을 빛나는 태양과 삶의 지주로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탈린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는 1953년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탈린 사망 후 그의 후임인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1897년 4월 3일 헝가리 무곡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고전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향년 64살을 일기로 타계합니다. 1833년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브람스는 10살 때 베토벤과 바흐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자였던 에두아르트 마르크센으로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게 됩니다. 스승 마르크센의 영향으로 브람스 또한 바흐와 베토벤 음악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전 형식의 신선한 예술미와 뛰어나고 새로운 기교를 융합한 기법으로 헝가리 무곡과 대학 축전서곡, 알토 랩소디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브람스. 그는 현재까지 낭만파 시대의 거장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